지금부터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가 제공하는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독증 회복 사역에 늘 헌신하시는 이혜왕 선교사님이 나와 계시고요. 저는 한선희입니다. 전 시간에는 과잉 정보 중독의 개념과 문제점에 대해서 방송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메일의 실상과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는데요. 네, 선교사님, 먼저 이메일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메일은 일렉트로닉 메일로, 즉 전자메일이라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또는 전송받는 메시지를 전자우편이라고 말합니다. 컴퓨터에서 작성된 메시지를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면 메시지는 수신자의 우편함에 보관되게 됩니다. 이메일로 문자뿐만 아니라 영상이나 음성 메시지도 교환할 수 있고 개별 수신뿐만 아니라 여러 수취인들이나 집단에 하나의 메시지를 일제히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메시지는 각 사용자의 메일함에 축적되므로 수취인은 임의로 필요할 때 꺼내보며 메일 내용을 프린트하거나 삭제해버릴 수도 있고 수신된 메일을 다른 사람 주소로 전달할 수도 있고 등기 우편 모양 발신된 이메일의 전달 확인 회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인터넷 사용자가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메일이 도착하면 컴퓨터 화면에 메일 도착 알람 메시지가 뜨게 할 수도 있어서 정말 사용이 아주 편리합니다.
네, 요즘은 명함이나 전화번호부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표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메일이 일반 우체국 메일과 다른 점이 과연 있다면 무엇일까요?
개념적으로 전하고 싶은 내용을 수신자에게 보낸다는 데는 같으며 다른 점은 일반 편지는 인편으로 전달되지만은 이메일은 통신망을 통하여 전달되는 점과 일반 편지와는 달리 주고받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또한 이메일은 전화와는 달리 상대방의 부재 중이라도 편지나 자료를 전달할 수 있어서 전자우편은 편지의 기록성과 전화의 즉시성이란 장점을 함께 적용한 통신 방법입니다.
네,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는 이렇게 편리한 이메일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메일의 역사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인터넷의 기원은 1969년 미국 국방성에서 개발한 알파넷입니다. 네. 당시 4개의 대학이 제한적으로 알파넷에 연결되어 있었고 연구 자료와 프로그램을 단발적으로 서로 주고받았죠. 그러다가 1971년 말에 인터넷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레이 톰린슨이 처음으로 알파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메일 체제를 창안했고 레이 톰린슨은 user at host, 즉 이름과 서버 사이에 골뱅이를 표시하기로 선택을 해서 모든 이메일 주소는 name at domain 명칭을, 즉 자신의 이름 다음에 골뱅이 도메인 주소를 표시해야 전달되는 것입니다. 톰 린슨은 최초의 이메일을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고 첫 이메일은 나 자신에게 보냈다. 두 대의 컴퓨터는 약 3.5m 떨어져 있었는데 나는 한 컴퓨터에서 메시지를 친 다음에 얼른 다른 컴퓨터로 가서 메시지가 잘 도착했는지 우편함을 검사했다. 마침내 신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에 이메일을 개발한 컴퓨터로 회사 컴퓨터에 접속된 모든 사람에게 사용자 이름과 호스트 이름 사이에 골뱅이를 넣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네, 선교사님, 이제 인터넷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거의 모두가 한두 개 이상의 그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과거에는 편지나 팩스로 보내던 것을 단 몇 초 안에 전 세계 어디나 이메일을 보낼 수 있지만 매일 이 엄청난 스팸 메일로 곤욕을 치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시점에 회복방송에서 이메일 문제를 다뤄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잉정보 중복 회복방송 시간에 어떻게 이메일의 실상과 스팸 메일의 문제점을 다루시게 됐는지요?
사실 과잉정보는 본인이 원해서 스스로 정보나 자료를 많이 찾다가 생기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입니다만 네. 그러나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무차별하게 전달되는 상품 광고나 음란 스팸 메일도 과잉 정보와 같기 때문에 네. 스팸 메일과 스팸 글을 과잉 정보에서 다루게 되었죠. 네. 일반 우편물에도 중요하지 않은 각종 광고성 편지들이 더 많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스팸 메일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이메일 주소를 알고 그 한꺼번에 그 많은 스팸 메일들을 보낼 수 있는지 너무나 궁금해요.
스팸 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은 패머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네. 이들은 웹 스파이더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네. 전 세계적으로 또는 지역별로 모든 웹페이지의 일일 활동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시 점검시켜갖고 네. 방문자가 있었던 페이지를 모두 카피해서 네. 방문자들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기도 하며 네. 또는 웹페이지들의 그 도메인 앞에다가 보통 가장 흔히 사용하는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름을 붙여서 한 번에 수천 수만 개의 이메일 주소에 같은 내용의 스팸 글을 동시에 발송시키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실제로 스팸 이메일로 곤욕을 당한 분들의 사연이 있으면 한번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좀 농담기가 있는데요. 네. 학교에 출근을 하자마자 이메일부터 체크한다. 밤새 서 있고 싶으세요? 뭐 이딴 유사 비아그라 광고랑 나이지리아의 갑부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메일, 유럽 어디에서 내가 수백만 달러의 복권에 당첨되었으니 답장하라는 개소리가 대부분이다. 쓸데없는 이메일들을 다 지운다. 윽. 내 강의를 듣는 학생이 보내온 이메일이 실수로 지워진 것 같다. 발신자 이름을 호모이고 제목이 I want to see you 이어서 호모가 작업 들어온 줄 알고 삭제해버렸다. 아쉬우면 지가 다시 보내겠지.
아침에 출근해서 이메일을 열어보면 보통 500여 개의 이메일이 들어와 있다. 그 중에 읽어봐야 할 것은 5개 또는 6개 정도밖에 안 되고 99%는 거의 다 스팸 메일이다. 스팸 메일을 지우는 일이 귀찮기도 하거니와 중요한 연락을 종종 놓치는 경우가 있다. 유료 스팸 메일 제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이용할 엄두를 못 내고 눈이 빠져라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마우스로 삭제를 클릭하곤 했다. 며칠 전 아침에는 이메일이 7개 불과했다.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회사 게시판에 들어가니 스팸 메일 차단 시스템의 개발에 시행한다는 알림이 있었다. 참 이제 편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나 그 다음날 이메일을 열면서 뭔가 허전함을 느꼈다. 마치 사회적 영향력이 100분의 1로 줄어드는 듯한 착각일까? 이것도 중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메일은 현대통신의 총화가 됐지만 도박만큼이나 중독성이 강한 것을 실감하게 했다. 좀 막연한 이야기인가 될 것 같긴 하지만요. 얼마나 많은 이메일들이 보내지고 있고 스팸 메일로 약이 되는 경제 손실은 얼마나 되는지를 갑자기 알고 싶어지네요.
예, 2005년 현재 이메일 주소는 약 7억 개 정도가 됩니다. 세계적으로.
7억 개요?
네. 그다음에 2002년도에 310억 개의 이메일이 전송된 것을 네. 기준으로 할 때 2006년도에는 그 배인 약 600억 개의 이메일 교신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죠. 바이러스의 90%가 이메일을 통해서 유포되며 네. AOL 회사가 블록시키는 스팸 메시지는 약 23억 7천만 개라고 하니 엄청난 숫자입니다.
대단하네요.
이렇게 스팸 메일이 바이러스 유포, 정보 도난, 컴퓨터 통신망의 잼, 그리고 메일 사용자들의 스팸 메일 삭제 시간 등을 감안하면 손실 금액은 엄청날 것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추산한 금액을 보니까 세계적으로 연간 120억 불이 넘을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조사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인터넷 사용자의 65%가 스팸 메일을 삭제하는데 매일 10분을 소비한다. 회사 이메일의 10%가 스팸 메일이며 이는 한 직원이 스팸 메일을 삭제하는데 매일 30초가 걸린다고만 봐도 만 명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연간 67만 5천 불이 낭비되는 셈이고 매 스팸 메일마다 인터넷 서버에 약 10센트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국 인터넷 업체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스팸 메일로 인한 한국의 손실은 연간 5조 원에 달한다고 말했으며 스팸 메일을 삭제하는데 소비하는 시간과 통신 비용 그리고 음란 스팸 메일로 인한 어린 자녀들의 정서적 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모두 합치면 그 비용은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네, 선교사님은 단 한 가정이라도 회복으로 안내하시기 위해서 상담 이메일은 물론 회복 사이트와 그 상담 카페를 여러 개 운영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간 선교사님께서 스팸 메일과 스팸 글로 받아오신 고충을 들어보면 아주 좋은 신뢰가 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은 과연 얼마나 많은 이메일을 매일 받고 계신지요?
예, 정말 스팸 메일로 에러가 많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회복 사이트마다 상담 이메일 란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복 사이트를 방문했다가 네. 회복 방향이나 방법을 더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수시로 물어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네.
항상 실명과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다 보니까
네.
매일 100개 이상의 메일을 받고 네. 그중에 하나 정도만 답변을 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네.
나머지 모두는 스팸 메일입니다. 그래서 스팸 메일로 시달리는 분들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죠.
그러실 것 같으네요.
네.
선교사님은 지난 6년간 그 온라인 상담 답변만도 500회 이상을 하셨고요. 온라인 회복 칼럼 글만도 벌써 300여 개 넘도록 기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많은 글을 쓰시다 보면 잔 이메일 주소가 노출되실 거고요. 게시판에 올라오는 그 스팸 글도 상당할 것으로 보는데요.
한마디로 고충이 말이 아니죠.
네.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2003년 4월에 다음 사이트에
네.
중독 회복 상담 카페를 열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해왔어요.
네.
그리고 회복으로 안내를 해주었는데
네.
이 회복 카페는 소금과 빛이라는
네.
월간지에서도 카페와 상담 사연을 인용해서 소개할 정도로 상담글이 다양하게 올라왔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카페를 개설한 지 한 달부터
네.
계속 스팸글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냥 묵묵히 스팸글을 삭제하고 스팸 신고를 했습니다.
네.
나중에는 글을 올린 아이디로 다시는 글을 못 올리게 되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강원도 어느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무더기로 계속 올라오는 것도 목격했었습니다.
선교사님 잠깐만요. 그건 남의 신분을 도용해서 스팸글을 올리는 것이니까 글쎄요 불법 행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들은 한 마을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모두 이용해서 여러 사이트에 회원 등록을 해놓고 번갈아서 스팸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2년 동안 그 상담 카페에서만 삭제한 스팸글이 2천 개나 되었고
아이고.
강제 탈퇴시킨 아이디가 무려 900개나 되어서 지금 회원 945명과 맞먹는 숫자가 스패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상담 카페를 정회원제로 바꿀 수밖에 없었고
네.
정회원제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스팸글을 통제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은요 등업 요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치심 때문에
네.
더 이상 상담글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서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상담 카페를 찾아왔다가 정회원 제도 때문에 상담도 해보지 못하시는 내단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척 아픕니다.
그러시겠다.
정말 스팸글을 올리는 사람이나 기관에게는 극형이 처해져야 마땅하다는 그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시드 때도 없이 전달되는 그 스팸 이메일들도 문제겠지만요. 이메일을 지나치게 하는 네티즌들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보내는데 중독된 사람들이 없는지요?
이메일도 도박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는 말들을 하죠. 가트너 그룹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1억 명 정도가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고 이 중에 42%는 휴가 중에도 이메일을 검색하고 4명 중에 1명이 주말에도 이메일을 뒤져볼 정도로 이메일 의존도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어느 연구센터에서는 미국인 이메일 사용자의 6% 정도가 이메일을 중단하면 금단 증상을 일으킬 정도로 강박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아마 이 정도 심각하다면은요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스팸 메일이 전달되지 않고 그리고 문제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려고 하실 것 같은데요. 과연 차단 프로그램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미국에서는 자녀 모르게 컴퓨터에 차단 또는 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실제로 시중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팔고 있습니다. 스펙터소프트.com에 들어가 보면 스펙터 프로 5.0과 같은 것은 컴퓨터 사용자가 주고받은 이메일, 방문한 채팅방, 웹사이트 등을 심지어는 채팅 대화 내용까지 일일이 녹음하는 프로그램이 출시되었습니다. 가격은 100불 미만 선입니다. 일부 부모님들은 감시용 카메라를 자녀의 방에 설치하셔서 자녀의 인터넷 스크린과 행위를 녹음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한국에도 수호 천사와 같은 유해 정보 차단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 접속 내용 및 통계 자료 제공, 사용 시간 조절 등 맞벌이 부모가 자녀를 통제할 수 있는 원격 관리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 체제는 자녀의 반발심만 자극할 것이고 마음만 먹으면 PC방이나 친구의 컴퓨터라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오히려 부모님이 생각하는 관심과 염려를 표명하시면서 자녀와 솔직히 그리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자녀의 컴퓨터 사용을 완전히 금할 수만은 없는 일이므로 부모님이 지속적인 관심과 대화로 자녀의 올바른 컴퓨터 이용을 지도해야 하고 자녀가 부모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정도면 차단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 상담이나 회복 도움을 자녀에게 안내하셔야 좋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알려주면 좋을 인터넷 사용 안전 수칙이 있으면 이 시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나이 어린 자녀들에게 다음 9가지 사항들을 일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는 온라인상에서는 아무에게도 이름, 주소, 전화번호 또는 기타 인적사항을 밝히지 말라고 한다. 두 번째, 온라인상에서 사귄 사람에게는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자신의 사진을 보내지 말라고 한다. 세 번째,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지 말라고 한다.
네 번째, 온라인에서 안 사람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지 말라고 한다. 다섯 번째, 온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반드시 자신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여섯 번째, 상대편이 나오는 태도가 불손하고 거칠고 무엇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면 항상 부모나 학교 선생님에게 그 내용을 알려라.
일곱 번째, 채팅할 때 혼자서 있는 척을 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부모의 허락 없이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을 하지도 말고 아무리 무료라고 해도 서명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부모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패스워드를 알려주지 말아라.
선교사님, 네티즌들은 통상 얼마나 자주 자신의 이메일을 확인하는지 이메일 습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5년도 5월 AOL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인 18세 이상 네티즌 4,0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습관을 조사한 결과 전화를 거는 것과 같이 이메일도 평균 하루에 5번을 하며 메일을 점검하는데 1시간 정도를 소비하며 이들이 4분의 1은 이메일을 3일 이상 점검하지 않고는 도저히 배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응답자의 77%가 1개 이상의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다고 했으며 41%는 모닝커피를 안 마실 수는 있어도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이메일 함부터 열어보지 않을 수는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14%는 잠자기 직전에도 이메일을 점검해야만 잠을 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응답자 중에 47%가 직장 근무 시간에도 자신의 개인 이메일을 열어본다고 말했고 휴가 중에도 10명 중에 6명이 이메일함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주로 집에서 남성은 직장에서 이메일을 열어보는 경향이고요. 32%가 처음 만나는 사람과 직장이나 핸드폰 전화를 교환하듯이 이메일 주소를 주고받는다고 했고 4명 중에 한 사람은 침실에서 이메일을 점검하며 1%는 교회에 가서도 메일을 열어봐서 죄의식을 느낀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응답자의 25%는 이메일 주소를 배우자, 자녀, 친구 또는 룸메이트 등과 공유한다고 해서 아주 건전한 면도 보였습니다.
요즘 대부분 큰 직장에서는 근무 시간에 사적인 이메일이나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회사 전화를 개인적인 일로 사용을 하든가 근무 시간에 사적으로 이메일을 하는 것을 발견하면 경고를 받으며 그 정도가 심하면 해고 조치까지 당합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해고자 중 25%가 음란 또는 개인적인 이메일 사용 문제로 해고당했으며 6%는 회사 전화를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해고된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해고된 종업원들의 소송을 대비해서 감시 카메라로 종업원들의 전자매체 사용 내역을 세밀히 녹음하기도 해서 종업원들의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그렇겠네요.
실제로 526개의 미국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5%에 해당되는 회사가 감시 GPS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종업원들의 핸드폰 통화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8% 회사는 회사 차량 사용을 확인하고 75%는 회사가 종업원의 웹페이지 접속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65% 회사들은 회사 컴퓨터로 아예 음란물이나 게임과 같은 부적절한 사이트를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 기밀과 안전을 위해서 전화나 회사 차량을 감시하는 회사들보다 10배나 더 많은 회사들이 직장에서 컴퓨터 사용 내역을 단속하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요즘 얼마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잘 보셨습니다. 직장에서 인터넷 행위를 조사하는 내역도 다양합니다. 고용주 36%의 키보드 내역과 컴퓨터 사용 시간도 점검되고 있으며 50%의 회사들이 종업원 컴퓨터 파일들을 열람해서 저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55%의 회사들이 종업원들의 이메일 내용을 점검한다는 말도 합니다.
이제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도 쉽지가 않겠군요. 이런 감시에 대한 종업원들의 반발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80%의 회사들이 사전에 종업원들에게 근무 태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그렇죠.
종업원 82%는 아예 자신이 하는 회사 업무 컴퓨터 내역들이 점검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네.
86%가 이메일 내용도 회사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근무 환경이 인터넷 개발로 인한 것임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실정이죠.
당신의 이메일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신문 기사의 제목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제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업무를 하는 종업원은 감시를 받고 있고 컴퓨터나 회사 전화를 잘못 사용하다가는 해고당할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을 갖고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직장에서도 종업원들의 인터넷 행위를 감시하는지요?
한국 직장에서도 감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사내에서 불륜연애를 하던 어느 직장인은 평소에 동료 직원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고 데이트를 약속할 때는 옆 사람이 들을까 봐 이메일로만 했는데 회사가 밖으로 나가는 모든 이메일을 점검하고 있어서
네.
오히려 확실한 근거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기업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은 관리자가 패스워드만 바꾸면 읽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알렉스, 메일 아이 등 감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어서 날개도 치듯이 지금 팔리고 있고 한 한국 업체는 이메일 감시 프로그램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무려 5배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감시는 본인이 스스로 인터넷을 건전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사항입니다.
그렇죠.
회사의 인터넷 사용 모니터링을 인터넷 중독을 예방시키는 차원으로 좋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도 하겠네요. 요즘 학생들 간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대유행이지 않습니까? 휴대폰 중독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의 휴대폰 보급률이 70%를 넘어서면서
네.
휴대폰 중독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네.
요즘 청소년들은 개인주의 문화와 함께 휴대폰 사용에 대한 집착은 중독으로까지 되고 있어서 안타까웠죠.
맞습니다.
한 세미나 자료에 보면은 청소년의 32.4%가 휴대폰 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이런 중독 현상이 더 심하다고 그러죠.
네.
일부 중고등학생들은 수업 시간에도 휴대폰으로 게임을 즐기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대학병원이 최근 모 고등학교 1학년 3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에 보면 81%인 276명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 29%인 80명이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35%가 휴대폰을 장시간 사용해서 손목의 통증과 환청, 초조, 불안감 등을 겪고 있다고 했죠. 또 응답자 중에 60%가 휴대폰이 오래 울리지 않거나 휴대폰이 꺼져 있었으면 혹 문자 메시지가 와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 착각에 빠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을 했고 휴대폰에 중독 현상을 보이는 학생들의 경우 공부 시간과 부모와의 대화 시간은 자연 감소되고 친구와 말다툼하는 횟수가 늘며 용돈을 낭비하는 등 인터넷 중독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한 선생님은 휴대폰을 집에 두고 온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집에 다녀오거나 수업 중 사용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청소년들의 휴대폰 중독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라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분명 이메일과 핸드폰은 우리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문명의 이기이지만요. 일부 사람들이 지나치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스팸 메일과 같이 악용하는 무리들도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분들께서는 전자메일의 중독성과 스팸 메일의 피해에 대해서 더 많이 아셨을 것으로 봅니다. 선교사님, 라디오 중독증 회복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만 잘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참여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건전한 이메일 사용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으신 것을 상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 잘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난 날들은 이미 다 지나갔으므로 되돌아보거나 슬퍼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나 걱정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어 다음 날의 오늘을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만을 위해서 잘 살아낼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